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긁혀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캐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저희 본당 특별한 행사로는 그제 어제 오늘까지 주일학교 고학년 한 30명 되는 아이들이 저기 근처 디트로이트 교구 비정센터에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사순 비정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어른들도 고생하셨겠지만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 귀한 시간에 서로 모이질 못하고 또 이렇게 며칠씩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서로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들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지내다가 몇 년 만에 그런 시간, 아주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제 어제 잠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보고 왔는데 상당히 좋아하고 또 지들끼리 의미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는 미사 마치고 마저 또 파급 미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어쨌든 뭐 날씨도 대강 잘 도와준 것 같고 그런 시간을 학생들이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와 더불어서 또 함께 도네이션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 중에 어느 날에 자주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논쟁을 겁니다. 뭐 시비를 건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를 않습니다. 손을 씻는 것도 율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이고 오늘 복음에서도 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또 그를 비난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문제는 너희의 전통도 하느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도 하느님의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엄청난 말씀입니다. 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시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들이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의 가르침은 자신의 눈을 가린 채 사람들에게 길의 방향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관습을 하느님의 관습 위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대단히 아주 대단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관습으로 하느님의 진정한 모습을 덮어버리려 드는 인간의 그 모든 어리석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행위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작게 크게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관습 가운데 거의 모든 이에게 적용이 되는 것 하나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죠. 나는 인격이 높아서 그런 선입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이고 나면 누구나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선입관의 가장 강력하고 비근한 예 하나가 바로 냄새라는 겁니다. 냄새는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이죠. 코를 가지고 있는 이상,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상 이 냄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지위가 높고 뭐 재산이 많거나 인격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지금 당장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좋은 감정들은 뒤로 가게 되고 냄새에 붙잡힌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불쾌하다는 생각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 나쁜 냄새에 대한 선입관인데 근데 냄새가 어떻게 선입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본능이다라고 누군가는 반박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만 하지만 동시에 이 냄새와 문화 또 그 냄새와 그 문화의 질적 양적 수준은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쁜 냄새도 상대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은 냄새에 둔감하게 되죠. 처음에는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라고 여기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냄새에 익숙해지고 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클수록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냄새는 문화적 차이가 큰 민족에게는 하나의 불쾌감이 되기도 하죠. 요즘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각국의 공항에 내리게 되면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것은 그 나라의 독특한 냄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냄새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아주 많이 이렇게 유명했던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부잣집 사장님이 자기 자가용 기사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 상당히 불쾌해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자는 또 자기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하철을 타면 서민들의 냄새가 나서 불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냄새는 그 부자로 하여금 서민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고 아예 관계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영화의 그 자동차 기사도 지하철의 그 수많은 서민들도 자신들의 냄새를 인지하지를 못하죠. 영국의 조지 오웰이라는 유명한 작가, 1984라는 소설 유명한 그 작가가 위건 부드러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요즘에는 차마 발설하진 못하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꽤 자유롭게 쓰곤 하던 섬뜩한 말 한마디로 요약된다. 아래 것들은 냄새가 나. 그게 우리가 듣고 자란 말이다. 아래 것들은 냄새가 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장벽과 마주친다. 어떤 호감도 혐오감도 몸으로 느끼는 것만큼 근본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신체적인 반감은 극복 불능이다. 영화 미생물의 봉준호 감독이 이 책을 분명 읽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영화의 그 대사와 이 조지 오웰의 이 글은 문맥상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렇게 신체가 반감이라는 선입견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체가 호감이라는 선입견을 주어서 이를 크게 그르치는 경우들도 사실 허다하죠. 오늘 이 독서에서 사무엘이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키도 크고 건장했을 것이고 또 얼굴도 잘 생겼을 겁니다.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냄새를 포함한 겉모습에 대한 선입관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가죠. 누군가는 물을 수 있죠. 겉모습을 꾸미고 신경을 쓰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겉모습을 꾸미는 만큼 나는 내 자신의 인생에서 내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됩니다. 나는 겉과 속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다시 묻는다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수긍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원래는 좋은 것도 그 사람에게는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하는데 겉모양에 치중하는 삶의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생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 자신의 선입관에서 벗어나려는 사랑의 노력 없이 그냥 그러한 자신의 선입관에 집착하고 심지어는 그 선입견을 무슨 진리인 양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의 바리사이들처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이들이란 세속적인 세상이 그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태생 소경 같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본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이야기를 해온 바로 자기 선입관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입관을 지혜라고 여기고 그것대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잘 보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가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이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선입견도 있긴 하죠. 그 예로 냄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상대방을 하대해도 되는 막 대해도 되는 합당한 근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선입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이 선입관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의 기분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분 나쁜 냄새까지는 그 사람의 감정이라면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영역이 되기 때문이죠. 그 냄새를 극복하고 그러한 상대방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도 충분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선입관을 선입관으로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힘은 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깨닫게 되는 하느님의 사랑이 내 자신의 이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용기를 주게 되죠. 자신을 바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또 중간중간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 실수에 좌절하지 않고 그 노력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독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선입관의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